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성찬을 준비하는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묵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또 타락한 천사에게 이루어진 심판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교도 조지 스윈록은 자기 점검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성찬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한다고 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야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지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러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라고 충고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자기 점검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명하는 의무이지만 우리 마음은 그것을 싫어하고 꺼려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에 자기 점검만큼 싫어하는 것도 드물다. 물론 우리는 그 의무가 필요하고 유익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것을 싫어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 마음은 자기 점검을 그토록 싫어할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는데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어찌 점검받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성찬에 나아감에 있어서 일관되게 회개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강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야말로 자기 점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의 가능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을 명해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삼키게 하거나 전염병을 창궐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남, 경북 지역에 화재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죠.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지금 뭐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화재 현장에서 계속 사람들이 20명 가까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 불이 꺼지지 않,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재앙입니다. 재앙.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렇게 되더니 또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그러고. 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모든 재앙의 원인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로 인함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식이 역사 속에 두 가지로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는 부흥이고 하나는 심판이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헛된 우상을 숭배해오던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의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한 시대, 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깨우실 때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몰수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에 퍼져나가면서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부흥은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요? 심판은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고 한때 부흥을 경험하기까지 했으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부름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현저히 멀리하며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전혀 거룩하고 성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성도의 정체를 잃어버린 채로 그 타락과 부패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때 그 타락의 부패와 정도가 온 세상을 다 뒤덮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막 궁극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일이 드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뭐 얼마나 타락하든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때 반드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흥과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각성시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지속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때때로 성도의 삶 속에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구할 능력을 상실한 채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때 결국 탕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비참함 가운데 던져두듯이 그와 같은 일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그치게 하십니다. 즉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 생명의 활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드십니다. 메뚜기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리게 합니다. 즉 경제적인 대공황이 들이닥치고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주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십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대재해와 재난, 전쟁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극한의 두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들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재앙과 혼란과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들이 지금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행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자들로 존재해야 됩니다. 한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대의 택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비추는 등대로 존재했었습니다. 등대가 빛을 밝게 비추어서 어두운 밤바다를 조명해 주면 배들은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항구에 닿을 수 있는 것이고 등대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배들은 난파하거나 표류하거나 안전하게 항구에 닿기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었죠. 성도는 언제나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회개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태어난 나라와 그리고 소속된 그 사회를 위해서 마치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시대가 평안하고 번영하면 그 시대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평안한 날들 속에서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만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암울해지면 전쟁과 재난과 재해와 어떤 박해와 핍박들이 일어나면서 재앙을 우리가 겪게 될 때는 우리의 죄가 그 시대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악한 시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이 국가적 대혼란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성경적, 탈기독교적인 거대한 이 배도의 현상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죄의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부도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이 무너지고 상식이 이렇게 파괴되는 이런 시대에 살지 않았었습니다.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악이 창궐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근심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날이 없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런 모습으로 법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재앙입니다. 그냥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고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는 다시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것을 깊이 새기고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시대의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소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기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대 가운데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때는 그 세상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두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의 책임을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지 않으시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심판하고자 하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재앙을 내리실 때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낮춤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깨달아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영혼의 상태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 사회적 혼란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모두가 뭐 누구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뭐 어쩌고 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어져서 극단적인 분열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을 옹호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지금 나라가 내전 직전까지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체제가 위협당하는 여러 근심 어린 정황들이 전개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마다의 판단과 생각을 가질 것이고 우려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혼란과 위기와 분열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지표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우리의 깊은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 세상이 지금 저렇게 미쳐 돌아가는 건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온통 세상이 저렇게 굴러가는 것은 전적인 세상의 죄악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은 다 다른 사람에게 외부적인 환경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타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둔감하고 관대합니다. 악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악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으로 난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악으로 달려가는데 아주 신속하게 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번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악의 길이 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 가운데 우리의 무지와 고집 속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죄악됨을 찾아야 합니다. 거듭 끊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 모든 죄들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전부 다 악한 것입니다. 정말 어쩌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어떤 죄와 지속적으로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계속 죄의 낙을 즐기면서 그것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다 저지르는 죄와 동일한 차원의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분명히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톨릭은 수백 년 동안 성경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하셨죠.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이 땅에 개혁된 교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성경과 교리의 올바른 가르침과 선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혀 그릇된 것이 없고 진정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 중심을 이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지켜왔느냐.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세기복주의, 은사주의 등등의 그릇된 신앙은 이미 한국 교회가 걸어온 고질적인 악한 길이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악한 길, 지금도 뿌리 뽑혀지지 않고 있는 악한 길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돌이키기 어려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갈아엎는 대대적인 수술을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이미 한국 교회가 걸어온 악한 길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왔느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래 묵은 죄, 거듭 반복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감추어진 죄라고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사악함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는 않은지에 관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영혼과 삶의 이 갈피갈피 하나하나를 들추어서 그 안에 숨겨진 죄까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정말 성령의 이런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는 우리 안에 어떤 게 죄고 어떤 죄가 감추어져 있고 은닉되어 있는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고질적인 사악한 죄로 인해서 결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심판을 재앙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이 지배하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고 교회와 성도가 무자비한 박해를 받게 되는 때가 도래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부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부디 걷어내시는 대각성의 은혜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재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을 더 철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나의 예배와 나의 주일과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나의 가족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이고, 나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거나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나는 물질에 대해서 사치하거나 낭비함이 없는지, 오늘도 나의 오감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진정으로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함을 볼 때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철저하게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교회와 성도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뭘 했느냐 이거죠. 교회는 부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겸비하고 기도하여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불을 지피셔야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그 다음이에요. 먼저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성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급선무라는 거죠. 진리의 도에 복종하지 않고 지금도 제 멋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 제 멋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그냥 사라지나요? 그냥 대충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이 혼란이 저절로 잠재워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내 안에 존재하는 사악함들에 관해서 현미경으로 그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떠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총체적으로 돌이키는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끈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과 교리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이고 인본주의에 집어삼킴을 당한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열심히 잘 숨기고 비율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 시대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이 시대가 버린 역사적 개혁교회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교리로 다시 회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몰아오신 재앙 속에서, 고난과 혼란 속에서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에 의존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어떤 결론에 이르기를 억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모든 문제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여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평화롭게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기도 하지만 패배를 맛보기도 하시고 핍박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박해로부터 어느 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내 얼굴의 기쁨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든 무지하고 어리석은 날들이 오늘의 이 혼란과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이 혼란과 이 절망과 근심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범교회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러한 철저한 영적 각성과 다시 성경과 교리의 엄중한 가르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변화와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진실함과 정직함을 보십니다. 그 모든 회개와 돌이킴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성경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회개는 절대로 인간이 보기에 인간의 기준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더 큰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들었다가는 더 큰 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임한 재앙에 대해서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픈 가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성도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과 정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닥친 재앙과 고난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로 반응하지 않게 되면 그 재앙과 시련의 크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민하게 이것을 읽어내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악이 창궐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이 침몰하고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으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사유가 필요할까요? 더 늦기 전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용인하고 있었던 죄를 찾아서 발본색원하는 일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종식되고 다시 평화의 날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그 진실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가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서 회개함으로 살 길을 찾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을 촉구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네? 왜 죽으려고 하는 길로 가느냐? 왜 멸망당하려고 하는 길로 기어이 고집스럽게 가려고 하느냐? 탄식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과 같은 혼란과 혼돈과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싸매어 고치기도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땅의 이 모든 혼란을 갈등을 종식시켜서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시 고치심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대로 더 타락이 가속화되어서 궁극의 멸망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겸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철저하게 우리 죄를 돌아보아서 부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심으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참 진리를 지키고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시대를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참여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짐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